오늘 설교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 이야기인데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게 된 배경이 1절,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리들과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 주위로 몰려드는 것을 보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불평합니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환영하고 같이 먹는다고. 왜냐하면 당시 경건한 종교 지도자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멀리했고 이들과는 같이 먹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투덜거리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자신이 왜 죄인들과 먹고 마시는지 그 이유를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잃은 양의 비유 이야기를 하시고 그 다음 잃은 동전의 비유 이야기를 하시고 마지막으로 잃은 아들의 비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세 이야기는 우리가 작년 구역 예배에서 누가 복음을 공부하면서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들 중 잃은 양의 비유 이야기는 2주 전 주일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묵상했기에 잘 알고 있습니다. 잃은 양과 잃은 동전과 잃은 아이들의 비유 이야기를 차례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논리는 명쾌합니다. 너희 목자들, 곧 남자들은 들에 양이 100마리나 있어도 하나를 잃으면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느냐고 물으십니다. 너희 여자들은 집에 은전이 10개나 있어도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비로 쓸며 찾을 때까지 찾지 않느냐고 물으십니다. 하물며 너희 아버지들 가운데 둘밖에 없는 아들 중 하나를 잃으면 그 아들을 찾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지 않겠냐고 물으십니다. 양 한 마리 값 때문에 온 들판을 헤매고 하루 일당 돈 때문에 온 집안을 샅샅이 뒤진다면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아들 때문에 무엇을 못하겠느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비유, 곧 목자와 어머니와 아버지의 비유를 다 동원해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잘 알고 있는 모든 비유를 다 동원해서 이스라엘의 잃은 자를 간절히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는 왜 그런 마음이 없느냐고 꾸중하시는 겁니다. 이 세 비유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의 요지도 명쾌합니다. 그것은 주님의 가장 큰 기쁨은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잃은 양의 비유 이야기를 하신 후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7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잃은 동전의 비유 이야기를 하신 후에도 같은 결론을 내리십니다. 10절을 보면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잃은 자를 찾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기에 하나님은 잃은 자를 찾아오시면 큰 잔치를 베푸신다고 합니다. 5절, 6절을 보면 잃은 양을 찾은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와서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모으고 잔치를 벌인다고 하십니다. 9절에서도 잃은 동전을 찾은 즉 벗과 이웃들을 불러 모아 잔치를 벌인다고 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죄인을 찾았기에 기뻐하며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왜 내가 죄인들을 환영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고 원망하느냐 하고 꾸짖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신 세 비유 이야기의 요지는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너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이 기쁨의 잔치에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며 왜 즐거워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말씀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주님 비유 말씀의 요지의 전부인가? 주님이 비유 이야기를 셋이나 말씀하시는 것은 이 진리를 보다 더 잘 설파하고 이들의 머리에 각인시키기 위한 것, 그것이 유일한 목적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잃은 양의 비유를 5절에 걸쳐서 말씀하시고 잃은 동전의 비유를 3절에 걸쳐서 말씀하셨지만은 잃은 아들의 비유를 무려 22절에 걸쳐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앞에 두 비유 이야기에서 말씀하시지 않은 중요한 진리를 세 번째 비유 이야기에서 말씀하시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에 숨겨져 있는 진리를 온전히 보기 위해서는 당시 중동 문화에 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당시 유대 지방의 마을은 규모가 적었습니다. 보통 마을의 평균 면적은 6에이커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 대지의 두 배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많지 않았고 경작지를 최대한 늘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마을 안의 집들은 밀집되어 있었습니다. 인구 밀도가 높았습니다. 출몰하는 외적들 때문에 농토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이 거의 없었고 모두 마을에 들어와 살았기 때문입니다. 집들이 닥지닥지 붙어 있었기에 각 가정의 프라이버시가 전혀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른 모든 집 사정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을을 관통하는 대로는 하나밖에 없었고 아주 좁았습니다. 많은 마을의 경우 한 집 지붕에서 길 건너 있는 다른 집 지붕으로 널판지를 놓고 건너갈 수가 있을 정도로 길이 좁았습니다. 따라서 많은 마을 사람들은 마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볼 수가 있었고 산과 들을 건너 마을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름다운 언덕 위에 대궐과 같은 집을 짓고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살던 집은 다른 살던 마을은 다른 마을보다 조금 더 클 수는 있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부유하고 다른 집보다 더 큰 집에 산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그 아버지도 여기 좁은 마을 길을 넘어서 들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하는 당시 문화에 대한 첫 번째 지식입니다. 당시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두 번째 지식은 유산 상속에 관한 것입니다. 당시 유산 상속은 아버지만이 그것도 임종이 가까웠을 때만 거론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농부의 땅은 단지 생계를 잇는 수단이 아니라 농부의 생명이었기 때문입니다. 농부는 땅이 없어지면 죽는 줄 알았습니다. 땅은 곧 그 땅 주인의 정체성이요 존재를 의미했습니다. 그러기에 유대인 아버지는 죽을 지경이 되지 않는 한 땅을 팔지 않고 호소했습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나오는 나봇이 아합 왕에게 땅을 팔 것을 거부한 것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땅은 그의 생명이요 그 자손들의 생명이었기에 땅 팔 것을 거부했고 그 때문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아직 건강할 때 아버지의 유산 상속을 요구하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곧 아버지가 빨리 죽기 원한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구전법을 모아놓은 미슈나를 보면 아버지가 죽기 전에 설령 유산을 분배해도 아버지가 죽기 전에는 유산이 상속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유산 상속의 의미가 없었습니다. 당시 삶을 기록한 글을 보면 아버지가 건강할 때 자식이 유산 상속을 요구한 예가 거의 없습니다. 예외적인 경우가 두 건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 아버지들은 공히 아들들을 심히 때리고 마을 밖으로 쫓아내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생각으로 2000년 전 우리와 완전히 다른 문화의 이야기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짝이 없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하여 우리가 가져야 하는 세 번째 팔레스타인 문화에 대한 지식은 케자자 예식에 관한 지식입니다. 예수님 당시까지도 유대인이 가족의 유산을 이방인들에게 잃는다는 것은 수치 가운데 수치였고 어리석음의 극치였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은 이방인들과 다르다는 것을 자부했던 유대인들에게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의 땅을 이방인들에게 판다는 것은 곧 이방인들이 그들 사이에 들어와 산다는 것을 의미했고 그들이 유대인의 메스터가 된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신들은 부정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했고 부정한 자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한 비극을 막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케자자 의식을 제정하고 시행했습니다. 누가 가족의 유산을 이방인들에게 탕진하고 돌아오면 마을 사람들은 그를 앞에 세워놓고 아무개는 백성들로부터 끊쳐졌다. You were cut off. 하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고 다시는 그를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탕자는 마을로 돌아와도 아무도 그를 상대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아무도 그에게 거처를 제공하지 않고 아무도 일거리를 주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이 케사사 예식을 끊어내는 예식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하는 당시 중동 지방에 대한 세 번째 지식입니다. 이러한 배경 지식을 갖고 오늘 말씀을 보면 말씀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 상속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당시 아버지에게 마을 사람들에게 또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의미했을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던 청년이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참지 못해서 아버지에게 재산을 상속해 달라고 요구했던 뻔뻔스러운 청년이었습니다. 빨리 유산을 물려받아 처분하여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었습니다. 아버지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전혀 속박이 없었지만 속박이라고 느끼고 벗어나서 자유로운 삶을 자기 멋대로 살고 싶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자신을 낳고 기르고 먹여주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는 전혀 기억하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배은망덕한 자식이었고 마을 사람들에게는 모두 이 아들은 죽일 놈이었습니다. 불효자 가운데 불효자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람들도 죄인들뿐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똑같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당시 전형적인 아버지가 취할 조치를 상상했을 겁니다. 아들의 따귀를 때리고 집에서 쫓아낼 것을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주님 말씀을 보면 전혀 상상치 못했던 일이 벌어집니다. 당시 어디에서도 들어보지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12절 후반부를 보면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재산을 분배해 주기 때문입니다. 이때 둘째 아들은 율법의 규정에 따라 아버지 재산의 3분의 1을 상속받았을 겁니다. 첫째 아들은 맏아들이기에 3분의 2를 상속받았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뿐만 아니라 둘째 아들에게 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할 권한을 줍니다. 그것은 13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며칠이 못되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갔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라고 번역한 그 원어 표현의 의미는 다 처분했다는 말입니다. 현금으로 바꾸었다는 말입니다. 둘째 아들은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며 재산을 다 낭비합니다. 30절을 보면 첫째 아들은 동생이 창기와 함께 아버지 살림을 먹어버렸다라고 비방하지만 둘째 아들이 부도덕한 삶을 살았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재물을 다 탕진하자 둘째 아들은 고향으로 돌아올 면목이 없고 케사사 의식이 두려워서 현지 이방인에게 몸을 돌립니다. 그의 하인으로 들어가서 돼지를 칩니다. 열심히 일해서 잃은 돈을 모으려는 생각입니다. 물론 돼지는 유대인들에게 부정한 동물이기에 가까이 할 수 없는 동물입니다. 유대인으로서 바닥 가운데 바닥을 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돼지를 열심히 치지만 돈을 모으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먹을 것도 배부르게 먹지를 못합니다.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하지만 그것도 배불리 먹을 수가 없습니다. 16절 뒤를 보면 주위에 아무도 자신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방인에게서 구원을 얻으려고 했지만 구원을 얻지 못하자 둘째 아들은 이제 자신에게서 구원을 찾습니다. 17절을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라고 합니다. 원어 표현은 이에 자신에게 돌아가 하는 것입니다. came to himself 하는 표현입니다. 많은 성경들은 신학적으로 해석하고 의역해서 제정신이 들어라고 번역을 합니다. 어떤 성경은 회개하여라고까지 번역을 합니다. 그러나 그 원 의미는 자신에게 돌아왔다는 뜻입니다. 물론 제정신이 들었다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그러기에 아버지의 품꾼들에게는 양식이 얼마나 풍족한지 생각하게 되었고 여기서 줄여 죽는 자신의 신세가 얼마나 기구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돌이켜라는 말은 그가 회개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방인에게 구원을 구했다가 이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구원하기로 작정했다는 말입니다. 둘째 아들은 이제 머리를 짭니다. 18절을 보면 아버지께 돌아가서 할 말을 생각하고 스스로 리허설을 합니다.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 말을 피상적으로 들으면 자신의 죄를 깨달은 것 같습니다. 참으로 회개한 것 같습니다. 자기가 아는 아버지는 이 말을 들으면 감동받아서 용서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품꾼으로 고용해 주실 것 같습니다. 물론 품꾼으로 고용을 당하면 아버지 집의 하인으로 거할 곳이 생기고 돈을 모을 수 있고 돈을 모으면 다시 팔았던 땅을 사고 그러면 다시 아들의 신분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둘째 아들은 아직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실감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대대로 물러줘야 하는 아버지의 재산을 없앤 죄책감만이 조금 있을 뿐이었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아버지로부터 떠난 것이었는데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삶을 살지 않은 것이었는데 육적인 삶으로 살아갔던 이 둘째 아들은 정말 자신이 지은 죄가 무엇인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열심히 일해서 잃은 것을 회복하겠으니 나에게 일할 기회를 달라고 아버지께 요구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육신은 마을 입구까지 와 있지만 아버지 가까이까지 왔지만은 마음은 아직도 아버지로부터는 멀리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와서 할 그 고백, 이 고백을 듣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아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구약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한 첫 번째 고백, 여기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하는 고백은 출애굽기 10장에서 바로가 모세에게 한 고백과 근원적으로 다른 바가 없는 고백인 것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도 재앙을 견딜 수 없게 되자 모세에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0장 16절을 보면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득죄하였으니 청컨대 나의 지을 죄를 이번만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께 구하여 이 죽음만을 내게서 떠나게 하라. 바로의 이 고백은 진실한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곤경을 넘기기 위한 입술의 고백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둘째 아들의 고백도 진실한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아버지께 돌아와 이 고백을 하는 것은 단지 배가 고팠기 때문, 먹고 살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긍휼의 여김을 받아서 일자리를 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20절을 보면 이 아들은 아버지께 고백할 것을 연습한 후에 일어나서 돌아갑니다. 그런데 아직 마을 입구로부터 거리가 멀 때 아버지가 저를 봅니다. 왜냐하면 둘째 아들이 돌아올 날만을 고대하며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을 보자 측은히 여깁니다. NIV 성경을 보면 측은지심으로 가득 찼다고 합니다. 그래서 달려갑니다. 물론 이것은 당시 문화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마을의 가장 부자, 귀인이 긴 옷을 입고 있는데 뛴다는 것은 이건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뛰면은 허벅지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탕자인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뛰는 것, 이런 것은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아버지는 뛰어갔을 뿐만 아니라 아들을 부둥켜 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것은 끔찍이 사랑하는 사람이 오랜 기간 동안 떨어져 있다가 돌아왔을 때 하는 그러한 제스처입니다. 동네 모든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았을 겁니다.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아버지가 뛰어간다는 얘기를 듣고 다 뛰어나와서 보았을 겁니다. 아버지 뒤로 하인들도 뛰어가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왜 마을 어귀까지 뛰어나갔겠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아들이 수치당하고 능욕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일단 마을길로 들어서면 모든 사람들의 눈총을 받고 신뱉음을 받고 욕을 받을 것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자기가 대신 수치를 당함으로써 아들의 수치를 면해주기 위해서 뛰어나가신 겁니다. 이 아들의 모습을 보자 둘째 아들이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사랑과 은혜가 많은 분인 것은 예전에 희미하게나마 알고 있었지만은 그 사랑과 은혜가 이렇게도 넓고 깊은 줄은 이전에 몰랐기 때문입니다. 전혀 상상하지 않았던 당시 사회의 모든 상상을 초월하는 아버지의 은혜에 부딪히자 아들은 진실로 변화됩니다. 진실로 회개합니다. 21절을 보면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마을에 도착하기 전에는 그저 입술의 고백에 불과했지만은 이제는 마음 중심에서 진실하게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떠났던 자신의 죄를 깨닫고 아버지와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림받을 자격이 없음을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을 구원하려는 계획을 내려놓았기에 나를 품꾼의 하나로 대하소서 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둘째 아들이 100% 기대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개종되는 순간입니다. 아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을 보시자 아버지는 종들에게 명합니다. 22절을 보면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제일 좋은 옷은 물론 아버지의 옷입니다.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키시고 아들의 모든 특권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23절을 보면 가장 좋은 동물,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라고 하십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5절을 보면 동네 악사들을 불러서 풍악을 울리고 그리고 춤을 춥니다. 왜냐하면 24절에서 고백하듯이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난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잃었던 아들을 다시 되찾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아들은 집에 돌아왔을 때 놀랍게도 자신이 먼 나라에서 찾으려고 했지만 발견하지 못했던 것들을 다 찾고 누리게 됩니다. 풍성한 음식과 음악과 춤, 잔치와 웃음과 친구들과 부까지 누리게 됩니다. 생명을 다시 얻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자유를 찾아서 나갔을 때 세상의 종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이제는 진정 자유인이 되고 아버지의 아들의 특권을 누리게 된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 말씀을 앞에 있는 잃은 양의 비유와 잃은 동전의 비유와 함께 계속 묵상하다 보면은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구원론과 이 세 번째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구원론이 왜 이렇게 다른가? 첫 번째, 두 번째 비유에서는 목자가 잃은 양을 찾아 나갔다고 합니다. 또 여자가 잃은 동전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세 번째 비유에서는 아버지가 기다렸다고 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첫 번째 비유에서는 양이 스스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비유에서도 동전이 스스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세 번째 비유에서는 잃었던 아들이 스스로 돌아왔다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첫 번째, 두 번째 비유에서는 인간이 구원받는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시고, 세 번째 비유에서는 인간이 구원받는 것은 인간의 100% 책임이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돌아와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잠깐 혼동되셨는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자연인은 자기 스스로는 주님에게 나아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의인이 하나도 없고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스스로는 구원받을 재주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셔야 우리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스타트는 주님께서 시작하시는 겁니다. 탕자가 자신의 생각으로 마을 어귀까지 왔을 때 아버지는 그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를 찾아서 나가셨습니다. 잃은 양의 비유나 잃은 동전의 비유나 잃은 아들의 비유나 같은 진리를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왜 이 말씀을 묵상하는가? 오래 전에 잃은 양의 비유와 되찾은 아들의 비유 두 주 연속해서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다른 맥락에서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왜 이 말씀을 묵상하는가? 오늘날도 여기 둘째 아들과 같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집에 거하다가 뛰쳐나간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와 같이 사는 삶이 단조롭고 지루해서 세상을 보니까 즐겁고 재미있는 것 같아서 뛰쳐나간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아버지가 주신 모든 자원을 탕진하고 교회로 발걸음을 돌리는 사람들, 교회 문턱까지 온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세리와 죄인들이 교회 주위에서 서성거립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불행하게도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한 발짝 들여놓았다가 다시 돌아갑니다. 왜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고 한 발짝 들여놓았다가 다시 돌아가는가? 우리 대부분 크리스천들이 오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와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들을 보고 측은히 여기지 않고 눈총을 주기 때문입니다. 저들을 보고 달려가 목을 안고 입맞추지 않고 차갑게 대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들이 교회에 오는 이유는 오늘 둘째 아들과 같이 세상에서 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세상 나가서 살아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주님에게 나가면은 뭔가 도움을 얻을 것 같은 거예요.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서 스스로 힘으로 일어나기 위해서 나옵니다. 교회에 들어와 있는 많은 사람들, 실제로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고 나는 주님의 아들이라고 이름 부를 자격이 없다고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주님을 믿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부딪혀 본 적이 없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좀 기회를 얻어갖고 자기 스스로 일어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그런 사람들 다 들어오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부딪힐 때, 그 은혜와 사랑에 부딪힐 때만, 감동될 때만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자신을 던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오늘 아버지와 같은 하늘 아버지가 계시는 곳입니다. 교회는 그러기에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교리를 똑바로 가르치지만은 누구보다도 거룩한 백성으로 살려고 애를 쓰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재직과 특별히 구역장들은 누구보다도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알지만은 알고 눈 감고 덮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죄인이 회개할 때까지만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오늘 교독문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빌립보서 2장을 보면 주님은 세상에 종으로 인간으로 오실 때 종으로 오셨다고 합니다. 수치와 모욕을 다 당하셨습니다. 왜 주님께서 그러한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도 오늘 말씀에 나온 아버지를 닮아야 됩니다. 길 잃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자존심과 체면 이거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에서 고백했듯이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와 같이 되는 것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유대인을 위해서는 유대인과 같이 되고 헬라인을 위해서는 헬라인과 같이 되고 여러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 철학을 고집하고 있는 한 어느 누구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아가면 말씀을 똑바로 알지만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보면 흐물흐물한 사람이 되어갑니다. 주대가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주대가 분명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스승이 많지만은 참 아비는 없다고 사도 바울이 한탄합니다. 사도 바울은 참 아비로 살았기에 담대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너희를 낳았노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이 아바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로 지금도 우리의 성화를 이루어가고 있고 나중에 그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을 이루고 영화롭게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중요한 건 교회에서 예배 꼬박꼬박 드리고 교회 부엌에서 일하고 또 주님 앞에 찬양으로 섬기고 헌금을 꼬박꼬박 내고 하는 것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넘쳐 흐르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갈 은혜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을 만났고 주님의 은혜 충만한 삶을 산다면 이제는 이 새 비유 이야기에 나오는 목자와 같이 온 들판을 헤집고 다녀야 됩니다. 그리고 여자와 같이 온 집안을 다 뒤집고 잃어버린 동전을 찾아야 됩니다. 자기 집안에 있는 부모와 형제와 자녀들 가운데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부지런히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밖에 있는 수많은 길 잃은 영혼들 찾아다녀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와 같이 누가 교회 문 밖에서 서성거리고 있으면은 그때는 끝까지 기다리지만 말고 여기 아버지와 같이 그를 보고 측은히 여기고 뛰어나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지만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원하옵기는 우리 모두 우리 교회 밖 문 밖을 서성이는 그 사람들 볼 때마다 오늘 이야기의 아버지와 같이 측은히 여기고 달려나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춤으로써 올해에는 우리 교회도 예수님이 같이 하셨던 교회와 같이 죄인들과 세리들이 가득 차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온전하신 은혜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진실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